예, 4월 10일, 4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창세기의 숲을 보기, 창세기의 숲을 보기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잡았는데 우리가 주제적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으니까 본문에는 크게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창세기의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살펴가는데, 먼저 창세기라는 이 명칭, 이 창세기라고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본래 구약 성경들은 그 각 책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일단 각각의 책 첫머리에 나오는 그 단어를 따서 그 책의 명칭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히브리어로 베르에시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어를 따서 이 창세기를 베르에시트다 그렇게 부른 거죠. 이 뜻이 뭐냐면 그 첫 의미와 같이 시작, 기원, 비기닝을 말하는 그런 뜻이죠. 그 창세기 같은 경우는 시내산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래서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 그 언약을 맺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적혀졌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 세밀한 사본 작업들이 이어졌겠죠. 그 하나를 뭐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 사회 속에 이 창세기가 계속 사본으로 이어져 전달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창세기가 뭐, 유대인의 역사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무슨 다른 나라 언어로 뭐 번역이 되는 그런 일들 없이 그냥 히브리인들 자체적으로 보존되어 왔을 건데,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250년경에 그 이집트의 톨레미 2세가 이 자기가 세우는 그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에 세계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유명한 이 글들을 다 모으기를 원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의 성경, 이 율법서와 이 구약이라는 이 성경을 소장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마다 6명씩, 총 72명의 유대학자들이 동원이 돼서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 본문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 70인역에서는 창세기의 명칭을 게네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어디서 따왔냐면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라고 말하는 그 내력, 그러니까 generation account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그대로 이제 헬라어 성경의 이름을 따서 제네시스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리베르 게네시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창세기다 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언제 누가 적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미 언급을 했던 것처럼 가장 유력하게 그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살폈듯이 창세기는 이 토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첫 부분, 율법서 다섯 권에 속하는데, 이 보편적으로 율법서인 다섯 권의 저자가 이제 모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모세오경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성경 안에서는 모세오경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빨라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 그런 속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생겨난 또 분류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무도 이걸 뭐 모세오경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율법서의 저자가 모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일단 뭐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는 그냥 본문 자체의 근거로 봐서 틀림없이 모세가 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썼다는 것을 다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민수기는 본문에서 모세를 3인칭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매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쓰는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은 경우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민수기를 만약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뭐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21장 14절에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전쟁기를 참고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민수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상당히 후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사실 뭐 창세기나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들 중에는 그 저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더 같은 이런 책도 누가 썼는지 잘 모르고요. 욥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편 같은 경우도 저자 미상의 작품들이 꽤 있죠. 뭐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류의 책들도 분명한 성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런 건데 창세기의 경우 이제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의 관계성을 살피면서 레위기와의 관계성을 살피면서 생각해 보았듯이 이 시내산 언약의 주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그런 목적을 볼 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을 알려주실 그때 그걸 말씀하고 교육하는 당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당연히 백성들에게 먼저 알게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뭐 개연성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본문 안을 볼 때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과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룩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 개념들이 그 안에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 중요한 주제가 사실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런 걸 볼 때 창세기 안에 영원 불변의 그 진리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출애굽 시기 시내산에 머물 때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 이제 광야 40년 그 방황 시기까지 합쳐서 어쨌든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창세기인데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는 도대체 어떤 진리들이 있는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의 앞지에서 구원해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약속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바로 여기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또 자신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그런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신으로 각색하여 만들고 믿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뭔가 함께 교회를 다니면 분명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한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자기 생각대로 추측하고 자기가 상상하여 만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다. 이런 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선행,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계명을 주신 그분이 누군신가를 알게 하는 이 창세기는 참으로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의 백성이 된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 되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 수 있다. 창세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찾고 싶어하는 자신의 그 뿌리가 있고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합니다. 뭐 어려서 벌어진 고아들 같은 경우도 뭐 해외에 입양되었다가도 그 입양된 가정에서 잘 장성하고 나서도 잘 살아가면서도 항상 어떤 땐가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자기를 낳은 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을 좀 확장시켜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들의 그 시작이 어느 곳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고 더 나아가서 뭐 과학을 통해서도 인류 존재의 뿌리를 찾고자 애를 쓰죠.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곧 살펴가겠는데 진화론도 결국 뭡니까? 인간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과학, 어떤 생물학에도 이 성경처럼 분명하게 사람의 시작을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는 창세기 이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람의 근원된 뿌리를 찾으려고 고행을 합니다. 평생 고행을 하며 돌고 돌아요. 그 나중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든가 싶어가지고서 죽어서까지도 뭐가 있겠지. 그래서 윤회세상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뿌리를 그렇게 찾아가고자 하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돌고 도는 거다라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인간과 이 자연의 우주의 시작을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의 이 창세기만이 인류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바른 세계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역사관도 그렇고 바른 가치관도 정립이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런 세계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하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인정하는 세계관은 이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화론적 그 세계관에 바탕을 둔 뭐 적자 생존, 생존 경쟁, 약육강식의 원리를 주장할 뿐이죠. 그런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지 물질에 불과하죠. 그래서 인간들끼리도 강한 자, 부한 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짓밟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사회의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를 주축으로 벌이고 있는 그런 그 전쟁, 무모한 전쟁들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신 이 성경의 창세기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정밀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펴야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창세기를 제대로 모르면 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의 창세기 이건 빼도 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초기의 그 타락 이야기들 같은 경우를 뭐 빼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신이 무슨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한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고 그의 자녀들은 막 서로를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누가 이런 실패와 황당한 이야기를 종교의 경전에 넣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의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인간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처한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게 돼서 결국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구원자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말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인 죽음의 의미와 이 상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의 사함이 그저 윤리적인 죄 마음의 찝찝한 것을 씻어내는 정도로만 알 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돌이키는 그런 생명의 길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에 장애가 되는 마음의 불편한 장애물을 털어버리는 때를 닦는 정도로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한 것과 그래서 그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이 창세기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진정한 의미, 그 사랑의 진정한 뜻을 바르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부활절을 지금 세계인의 축제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구 세계,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바탕이 된 이 세계 안에는 부활절이 아주 축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그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부활절은 그저 쉬는 날, 실컷 먹고 마시는 날, 자신들의 욕심대로 즐기는 축제의 날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창세기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이 바른 믿음의 길을, 이 바른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신 그 참된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나 갈라서에서나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이 신앙의 기초도 그래요.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이 시작에서의 실패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개혁교회가 그렇게도 외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복을 받으려 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이 창세기를 바르게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신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결정권을 자유지를 가졌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지만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의 가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창조주의 뜻을 망각할 때 이 인간 사회는 아주 심각한 영혼의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창세기가 보여주는 죄의 결과는 그냥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중을 날고 있는 그 이 비행기의 문을 마음대로 뭐 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공중으로 다 빨려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땅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문은 내가 열었지만 문을 연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죄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길, 천국으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로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다르게 설명하면 태평양 한가운데 멋진 크루즈선이 있는데 근데 방향키가 망가진 것과 같은 거예요. 멋진 크루즈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는 호텔과 같은 모든 시설이 있고 음식이 있고 엔진도 움직이지만 연료는 한계가 있고 그 방향키가 없다면 이게 어디를 향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식도 연료도 떨어지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죽게 될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거나 또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마치 조금 전에 말한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크루즈선과 같은 그런 정도일 뿐이에요. 타이타닉호, 그 바닥에 구멍이 난 타이타닉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배가 하늘을 날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너지도 음식도 한계가 있고 또한 무엇보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그 방향키가 없는 상태라면 이건 표류하는 상태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상태예요. 여러분, 멜번에서 시드니를 가려고 마음을 먹어놓고 퍼스로 가는 이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면서 나는 곧 시드니에 도착한다. 그럼 갑니까? 완전 착각이죠. 열심히 달리고 부지런히 달리고 밤잠을 거르고 달려도 결국에는 시드니가 아니라 퍼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겉은 화려하고 상당히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뭐예요?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뭐 국가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켜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최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거절하고 욕심대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떨어진 이 죽음의 길, 이 과정은 화려해 보이고 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어디라고요?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처한 모든 인류의 상태는 누구의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그 죽음의 길에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한 깊이 4~5미터 되는 그런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스스로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의 결과고, 그래서 죄로 빠진 이 세상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늘, 그 위로부터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교만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창세 이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가 처한 이 죽음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로 끊임없이 가게 되는 이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무런 우리 스스로 나아갈, 살아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환경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런 구원의 방법 외에는요, 다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종교를 만들고 이단을 만들고 철학과 과학을 앞세워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유난히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다, 성령이다 주장하는 극단적인 이단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뭐 이전에 보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던 천부교의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죽었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영생교의 조이성이라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던 하나님교의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죽었고요. 통일교를 만들었던 문성명도 죽었습니다. 요즘 판을 치고 있는 신천지의 경우 이 교주 이만희의 장례를 위해서 가짜교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이제 곧 자기를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 뭐요?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뿐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조주가 말씀해 주는 인간이 처해 있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처한 우리의 상태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받고자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만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슨 새벽 기도로, 금요 철야로, 특별 집회로 모여들어서 자신의 지극정성이 담긴 그런 돈을 바쳐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당에 가득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가장 먼저 바르게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창세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인됨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는 그 현실도 모르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는 소통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전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인생이나 인간사회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분이 아니라 비록 먼지로 흙으로 만들어진 미물 같은 존재지만 그 창조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농산의 사건이 그렇고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이 자녀들 형이 아우를 죽이는 첫 살인 사건, 또 인류가 타락하여 결국은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 그런데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 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구원의 사건, 또 인류가 번성하고 번성한 가운데 또 타락해서 만든 바벨탑 사건. 그래서 결국 언어가 나뉘고 각 민족들로 분산되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묵상해보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힘으로 사람과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자유질을 가진 인격적 존재들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로 인해 망가지는 역사 속에서 오히려 누가 보면 무능해 보이는 신처럼 보일지라도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원래의 그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신은 전능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이 세상은 뭐 교인이라고 해도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을 모르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방법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죠. 목사라고 해도 강단에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마치 양복 입은 무당 같은 짓을 하면서 성도들을 거짓 신의 존재에 평생 얽매여 살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에 막 얽매이게 하고 귀신이라는 존재에 얽매이게 하고 뭐 남의 미래를 함부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면서 평생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삶에 나아가 집중하는 그런 힘을 주지 못하고 그저 살 때마다 보는 거, 듣는 거, 꿈꾸는 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무슨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무당같이 살게 하면서 그저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목을 졸라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 그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 일에 평생을 얽매여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자유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비현상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신앙의 명목으로 성도들이 참된 자유를 다 뺏어요. 그래서 목사의 노예로 만들고 종교의 노예로 만들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한 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신에선 언약의 참된 의미도 모르는 거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울고 기다리시며 그 진실한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우상적 존재로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고 능력 있는 존재, 불가능이 없는 존재로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이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로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뭐 대화를 하고 사랑을 하고 뭐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슴 아파하고 그 안타까움에 울고 슬퍼하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에서부터 단지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만 간주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이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것도 몰랐냐? 알면서 그럼 그랬다면 그게 무슨 신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참남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자신의 큰 죄와 실수 또는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인생의 역경을 만나면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렇게 만났을 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작된 창조의 신앙으로부터 바르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위기 속에 있는 자신을 구한 그런 신비한 능력적 존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삶의 길에서도 그렇게 그런 이상한 힘을,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무슨 마술램프 속에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를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사는 경우가 많죠. 또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 같은 경우 마치 가나안에 들어간 그 출애굽 3, 4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중요한 성경과 역사를 소홀히 여기고 그저 교회당 다니고 대충 듣던 그 기동량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치명적인 죄만 짓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좀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울고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려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 좀 바르게 하면 만사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눈을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속적이고 종교적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성도는 이 창세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온 세상, 온 인류, 이 인간의 시작의 그 시점들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른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비교하고 그런 우상보다 가장 힘이 센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거고 그런 바탕에서는 바른 신앙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하고 안타까움에 쩔쩔매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 당신이 만든 사람임에도 마구 대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인격으로 대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가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온 일, 하나님과 온 일생을 더불어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울고 웃고 한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했는데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여 진정한 사람들의 인격적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시로 보는데요.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흙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라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시를 누가 적었든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단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인격적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당신이 세우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다. 축복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긴 시간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죄도 짓고 뭐 방황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것 같은 일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죄악만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되돌아보니 오히려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하죠. 무슨 무당 굿하듯이 지극정성 바치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문지방 하나도 마음대로 건너지 못할 정도로 늘 거짓 영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에 우상을 믿는 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별의별 것을 다 조심해야 되고 보면 1년 내내 제사 지내고 종교의식에 얽매여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종교의 노예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 알아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건강한 신앙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무당짓을 하는 그런 양복 입은 무당들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고 성도들로 교회당과 종교에 얽매여서 평생 살아가게 하는 그 거짓 사신자들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의 고백과 성경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단순간 어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알고 만나기보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무엇보다 이 창조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 동안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주의 말씀 안에 서고자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참된 성도의 삶 이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 인생의 긴 시간들이 흘러야 우리의 작은 시야와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광대하심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마음대로 사람과 역사를 주무른 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운명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 한계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전능하신 신이시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성실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신은 전능한 존재라고만 아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저 들에 피는 풀과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은혜와 긍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눈물 흘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을 죽었다깨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하고 자신의 성질대로 마구 행하는 존재가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비위를 맞춰서 제사상이나 재물을 똑바로 바치면 희희죽거리고 복준다고 떠들고 그릇처럼 다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런 게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드셔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만 만나려고 하면 미신과 신비한 현상에 빠지기 쉽지만 하나님을 사랑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배워서 어떤 종교적인 공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임을 믿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격적으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제단이나 교회당 건물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과 하늘과 바다의 온갖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을 위해 주시고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건물 안에 갇혀서 능력과 힘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제어하고 제단에 재물을 바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차는 대로 행하는 그런 잡신,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행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며 인격적으로 섬겨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종교 경전이 돼서 속박하는 게 되고 지키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가차없이 사람들을 벌하고 복주는 그런 율법주의나 또는 하나님이 무슨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비 종교처럼 이단 사이비가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말하는 거, 꿈꾸는 거, 살아가는 거 모든 것들에 무슨 뭐가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무슨 마치 귀신 들린 무당처럼 산다니까요. 자, 잊지 마십시다. 자,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온전하게 알게 합니다. 자, 오늘 살핀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모습,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 기도의 중요성, 사탄의 존재, 장차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 종국사적인 심판과 징계 등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이 진리들이 이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 이 성경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창세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창세기에 대한 바른 교육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류와 모든 사회는 손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한 사람들을 만들어 사명과 목적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고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없어지는 거품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인본주의적 진화론적 주장은 결국 허무주의를 낳고 인간을 물질로 보고 그래서 모든 삶의 규범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 진화론이 인간의 존엄성을 동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 이런 가치관은 결국 가정의 파괴를 만들어내고 이혼의 증가를 일으키고 혼전 동거를 하게 하고 동성애 등 오늘날 사회와 가정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이 사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창세기의 교육의 실패는 인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 생명경시, 허무주의 등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창세기를 우리가 좀 바르고 온전하게 배워서 다른 이 신앙의 기초를 좀 튼튼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차분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된 이제 창조의 주제에 대해서 다음 주 또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창세기에 대한 교육이 실패하면 단지 기독교가 아니라 인류와 모든 이 사회는 손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점점 심판으로 갑니다. 창세기를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신으로 만들고 이상한 힘으로 만들어서 신비한 일들에 빠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형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대한 바른 교육과 믿음이 없으면 사회도 교회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 사명과 목적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진화된 존재라는 식의 그 인본주의적 진화론적 주장은 결국 허무주의를 낳고 모든 삶의 규범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고 맙니다. 인본주의 진화론이 인간의 존엄성을 동물의 수준, 물질로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이런 세속적 가치관은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혼을 증가시키고 혼전 동거를 만들고 문란한 어떤 그런 성적인 이런 사회를 만들고 동성애를 뭐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식으로 오늘날 사회와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낳고 마는 거죠. 결국 창세기 교육의 실패는 인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 생명경시, 허무주의 등을 더 확산시키는 결과, 그 말은 결국 죽음의 길로 속히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바르게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역사관도 그 가치관도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려면 창세기를 정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 믿음의 뿌리를 둔 그런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창조의 신앙으로부터 모든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먹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을 찾았던 그런 신앙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둘째,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창조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 느낌과 하나님 내 감각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